우리는 수많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착각이라고 한다면 보이는 것을 좀 먼저 떠올린다면 착시현상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도로나 이렇게 나무들을 보았을 때 여러분 혹시 그런 착시현상을 느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오르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평지인 겁니다. 실제로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도깨비 도로라고 하는 도로인데요. 눈에 이렇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보이는 이유가 이 나무가 그 길가에서 지형도 마찬가지지만 나무의 기울기가 이렇게 오르막길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평평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오르막길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인식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정관념을 대표적인 예로 들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경험이나 이런 체득된 학습되어 있는 어떤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것이 이제 계속 그 비슷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들었을 때아 내가 이 결과값은 이렇게 될 거야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하는 MBTI 이 사람의 성격은 뭐 이렇기 때문에 둘 중에서 이러한 것들을 고를 거야. 아마 저 사람은 분명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판단하며 우리는 또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러한 착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착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실 거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착각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진실한 만남을 구하는 것보다 예전에 어떤 조상들과 맺어왔던 하나님의 그런 방법들, 뭐 전부도 아니고 일부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유월절 사건으로 비롯된 오해인데요. 여러분, 유월절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열 가지의 출애굽 시기에 열 번째 재앙이 첫 번째 아들의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이렇게 미리 들어서 문지방에 그리고 안방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발랐을 때그 재앙이 피해가게 되죠. 뭐 이후에 사사 시대에도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심판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기대는 마지막에는 긍휼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야. 그래도 좀 봐주시겠지.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나눴던 그 본문의 모습을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아모스 5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픔 가운데 있는데 울음꿈을 불러 울게 할 정도로 비참한 상황을 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나 사사나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회복시켜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부수고 찢으시는 분이 오늘 17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끝내는 구원해 주실 하나님한테 아주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죠. 17절을 한번 좀더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이거 언제 들었던 이야기냐면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가운데 지나가서 그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애굽 사람들 심판했지만 우리는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 근데 전혀 아닌 거죠. 뒤통수를 탁 이렇게 맞은 거죠. 실제로 18절에도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전까지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여호와의 날은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빠져나갈 구멍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빛인 줄 알았던 여호와의 날은 캄캄한 어둠이었는데요. 이 정도 생각하면 어떤 단순한 착각, 착시 정도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어떤 실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길을 계속 걸어가는 와중에도 그 길이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괜찮아 확신하며 그길 가운데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두 번의 설교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역설적이게도 그들 안에 예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1년의 절기마다 행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회도 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각종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그 절기를 기념하고 사경회도 더 많이 한 겁니다. 그런데 아모스 5장 21절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에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5장 22절을 계속해서 보면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화목제로 바치는 살진 짐승도 거들떠 보지 않겠다. 23절에 보게 되면 시끄러운 너희의 노래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배에서 뭔가 잘못됐나라고 하는 여러분 질문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 사람들의 이 위선적인 예배의 모습 가운데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 다음에 24절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역설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기서 한번 두 가지 정도를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있는 곳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무너졌던 대표적인 정의와 공의가 막히지 않고 흐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온전히 순종해라 라고 하기를 원하셨죠. 두 번째로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선택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형, 이 문장이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준엄하게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어쩌면 요청이자 회개의 모습, 그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 정의와 공의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가 아모스서를 반복해서 보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억울하고 힘없는 자, 짓밟힌 자를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지난 시간 나눴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너희들 침묵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악용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권력에 밀착해서 그곳에서 떨어지는 그 풍요로움으로 만족하며 이제 사는데요. 가난한 자는 거들떠도 보지 않죠. 아모스서 그 다음 장에 나와 있는 6장 4절에서 6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오히려 중반부터 보면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오늘 가사에도 우리 찬양으로 불렀죠. 나를 위한 예배. 6절 하반절에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거라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요셉의 두 아들의 지파가 그 북이스라엘에 많이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안에서 즐거워했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국 날씨가 참 많이 추워진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너희가 진정 가야 하는 그 예배 자리가 어디인지 또 주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오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디일까요? 항상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왔던 우리의 모습들, 행사, 생각들 이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묻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은 적어도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곳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러한 쌀쌀한 이런 세상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마다 느끼는 공의와 정의의 어떠한 온도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깨어진 안경으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에 대한 기준이 제 각각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 공의와 정의의 기준을 또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자, 이 교회에 거의 처음 부임했을 때 아주 작은 초등부 예배실에서 설교했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의라는 것은 세상의 질서나 어떤 의견이 모아져서 생긴 어떤 사회 안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의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아이들의 말씀이지만 참 많이 묵상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가 사회적 기준을 토대로 한다면 그 또한 완벽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국가 간의 이익과 각 나라의 문화적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유교의 문화 안에 있는 우리는 어른에 대한 공경과 배려에 있어서 진실을 잘 포장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할 수 있어서 어른 공경이 공의와 정의의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반면 서양에서는 공의와 정의에 있어서 나이와 상관없는 평등과 존중이 이야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존중될 때에 우리 문화에서는 무례하게 볼수 있지만 공의와 정의가 정직과 원칙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잘 세워진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같은 상황이라도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쉬운 거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3절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만큼 확실하게 우리가 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곳이 없죠. 그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의를 배울 수 있는 장소요. 오늘 18절을 먼저 다시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어둠과 빛이 없는 장소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여러분 될수 있을까요? 혼돈과 질서가 없는 곳은 우리가 금방 살펴봤던 공의와 정의와는 상반된 단어처럼 보이는데요. 어둠이 짙고 빛이 없었던 한 장소로 우리 같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입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 장소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장소입니다. 골고다의 언덕, 갈보리 언덕이라고 불리는 장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창조했던 인간들에 의해서 그 손에 죽으셨습니다. 로마에 의해 처참히 짓밟힌 이스라엘에 무너진 어떠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공의와 정의를 세워보고자 그 열두 사도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랐건만 지금 그 초라한 십자가 곁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열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자신들의 머리로 재해석해서 그긴 3년의 시간 동안 중요한 착각을 하고 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제자 중한 명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릅니다. 그의 편에서는 정의와 공의로운 행동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원수 같은 그의 귀를 잡아 돌로 붙여주시죠. 그리고 힘없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여기에 정의가, 무슨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좀더 나누기 전에 오늘 아모스의 본문을 다시 돌아와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안타깝지만 우리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우리 내면 가운데 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적어도 오늘 아모스 시대에 부유한 사람들이 저질렀던 이 파렴치한 놈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어느 정도 공의와 정의 정도는 탑재한 개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그러한 착각이 오늘 아모스 시대의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비슷하게 있었는데요. 아모스 5장 26절에 식굿과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별자리, 오늘도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지만 별자리의 신입니다. 별자리는 여러분 농경 문화의 기본적인 건데 그 농경 문화에서 그들이 그 신을 의지하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방법을 체득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모스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었던 가르나임 전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들이 이 전투에서 짧게 이야기하면 승리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승리한 거죠. 어떤 역사학자들은 아람과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는 데 어떠한 문화 가운데 내가 먹거리 같은 걸 해결할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기면서 나의 가족과 안전을 어느 정도 내 손안에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공의와 정의가 없는 내 모습,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모습, 그리고 누군가가 그 내 모습을 지적할 때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든 상대방이 흠집을 내든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의 무너진 공의와 정의로운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 보면서 우리 스스로 생각하게 되죠. 오늘 아모스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어떤 선지자 출신도 아니고 또 당시에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으면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해? 내가 정의롭고 공의롭지 못한 모습을 네가 어떻게 지적해? 라고 하며 재수없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느꼈을 텐데요. 그런데 내 모습, 그 공의와 정의가 없는 내 모습이 비춰지는 그 순간, 그 시간이 마주하기 싫지만 착각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공의의 정의는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바로 십자가였죠. 내 삶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 착각에서 빠져나오며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심판 아래 놓여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의 범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자임을 인식하게 해주죠. 오늘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으로 꾸짖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내 모습을 통해서 거울처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죠. 내 삶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의의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견되었던 그 한 의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죠.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우리의 어둠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 그 얼굴, 그 빛남, 그분과의 온전한 사귐 가운데 만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24절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 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의와 공의에 대한 시선, 외치며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우리가 다루어야 하는 그 어둠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어둠은 사실 내 스스로 공의와 정의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 그 어둠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가장 의롭지 못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왜 직면해야 할까요? 그제야 오늘 방금 읽었던 3장 24절의 말씀처럼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속량했다는 사실이 비로소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가장 선명하게 십자가 위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그 심판 가운데 마주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오늘 아모스 5장 19절의 말씀처럼 절대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우리의 이 교만, 우리의 이런 판단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그래서 받아야 될 저주, 진노,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담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의와 정의 속에는 그리스도의 피,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그 사랑의 피가 흐르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렇게 어둠 가운데 빛이 되셔 오셨고 십자가 이후에 부활로서 우리에게도 새로운 삶을 선물로 주시고 그 길로 나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나 주변에 얼어붙어 있는 그런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는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럴 때마다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어야 된다는 외침을 참 많이 이곳저곳에서 들립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한 인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공의와 정의가 폭포수처럼 막힘없이 흐르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먼저 깊이 고민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찬양하고 내 삶이 경제적이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만족스럽고 흔들리지 않을 때 오히려 그 가운데 메마름을 느낀다면 이제는 내 모습을 그리스도 안에 다뤄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주변에 어두운 가운데 우리가 시선을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그런 곳은 대부분 아, 저곳은 내가 피해야겠다. 나와 맞진 않는 곳이야. 아, 냄새나고 악취난다 라고 하는 그곳인데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곳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진짜 악취가 내 몸 안에 난다는 것을, 진동하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의 그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시선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시선이 하나님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잘 깨어지지 않는 죄이자 깊이 박혀있는 죄인데요. 저는 참 이러한 죄는 때때로 불치병이라고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 없이는 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말이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라 내 자신의 그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합니다. 생각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정의, 아무리 삶의 작은 조각일지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추운 겨울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 낮은 곳들 가운데에 다들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자, 외로운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어디 손 벌릴 곳 없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비춰주시면 그들 가운데 가셔서 먼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내 어둠을 마주하는 곳이며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자리임을 깊이 경험하는 자리일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12월 한 달이 주님 안에서